신약성경 123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느 마을에 들렀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있다가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유대인 법에 나병은 그 깨끗하여지면 대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은 이제 고쳐줬다, 고침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다 깨끗해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5절에 보듯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만 돌아왔느냐 하시고서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나와 감사한 것과 그 돌아온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하시는 것.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아홉 명은 고침은 받았으나 구원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중심, 관심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아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경험이지요. 전통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적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병이 신적 능력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나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 나와 감사했을까요?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라는 한 실체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안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사건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드러내고 구체화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구체적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선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요한의 이해입니다. 신약 성도들의 이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창조주시오 심판자이신 온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영광을 힘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찾아오시는 보내신 그 아들 예수 안에서 당신의 영광을 선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독생자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들이시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은혜와 진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저 얻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나 사실이나 법칙이나 윤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정하시는 질서며 기준이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의 속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함께 그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문둥병자가 그 병의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나와 감사했다는 기록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시는 우리의 필멸의 비참한 인생을 영생과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예수 안에서 하신다라는 역사적 증언, 예수라는 한 인간의 실체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찾아오심, 편드심이 이 사건의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우리가 지금 대강 서론적으로 개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강요하거나 당신의 뜻만을 피력하거나 일방적인 명령자가 아니라 찾아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설득하시고 항복시키는 하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원에 관한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되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하시며 우리를 아들들로 부르시되 그것이 그의 기쁘신 뜻이며 은혜의 영광을 목표로 하시되 그것은 거저 주시는 것이며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의 피로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 사이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것,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는 이것, 기쁘신 뜻으로 자녀로 부르는 이것,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그의 피로 허락하는 구속이 다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한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며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구원을 주십니다. 예수가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다는 얘기요,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바로 이 말이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배타적 진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타적 진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뜻인데, 예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예수 말고 다른 곳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라는 배타성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식의 배타성은 제 1차 초점이 아닙니다. 2차 초점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지옥 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배타성에 맞는 말이지만 그 배타성의 첫 번째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힘으로 허락하는 것보다 더 크게 예수를 보내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처지에 오사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키시지 않고 친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수준을 떠나서는, 그런 내용을 결여하고는 구원은, 하나님이 다른 구원은 만족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보십시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5장에 가시면 이것을 이제 전제하고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통 무슨 말인지 모를 구절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이 뭐가 되냐면 의지의 싸움이 되거나 금욕에 관한 싸움이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세상은 믿지 않겠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로 했으니 이 세상에 우리의 정을 붙이거나 목적을 삼지 않겠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가 왜 그렇게 가는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예수를 믿게 된 신비한 그 어떤 결론이 예수를 믿기로 하는 무한정의 헌신과 결정으로만 표현이 되고 왜 세상과 분리되고 믿음으로 붙잡는 이 기독교 신앙에 목숨을 걸게 되는지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4절과 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설명에 가지는 그 무한한 내용은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어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비명에 답하십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에 답하십니다. 그리하여 감사를 받아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어오는 모든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겸손, 순종, 낮춤, 죽음, 희생이라는 것이 그것 자체로 어떤 덕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인데 희생, 섬김, 낮춤, 순종이라는 것은 법칙에 쓰는 것도 아니요 이해관계에 쓰는 것도 아니요 기계적 관계에 쓰지 않으며 그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만 쓰이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와 피조물인 우리가 대등할 수는 없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최소한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힘으로 얻어내는 복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받아내는 항복이라는 것만은 분명해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요구하며 이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세상은 우리를 이해관계와 경쟁, 싸움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사용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런 존재도, 그런 내용도,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모두를 죽여야 하는 이 세상의 삶의 조건과 정황 속에서 이런 개념들을 도입할, 이런 덕목들을 사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다름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나는 너희를 친구로 대한다. 너도 나를 친구로 대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용서를 근거로,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심으로써 그 대접은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과는 다른 것이었죠. 고통을 면하고 자신을 증명받고 싶은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당신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못난 것과 반대와 거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찾아오심으로써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건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고 사랑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영접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린 기독교 신앙이 갖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를 기독교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고백에서 사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신인가를 보이신 구체적 실천입니다.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 손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설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가시면 263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은 능력이 전부이고 힘이 전부인 세상입니다. 적자 생존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 구원에서는 경쟁에 이긴 자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여기는 힘의 논리나 무슨 세상적 가치의 효율이나 유효함이나 승리라는 논리가 아닌 세상적인 조건과 상관없는 인간성의 진정한 내용, 그 사귐, 관계, 기독교라는 신앙이 우리의 가진 것이나 능력이나 이해관계로 인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해서 증언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사 기독교 신앙의 조건은 그리고 내용과 목표는 세상의 것과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가진 자들,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래요. 세상은 뭔데요? 이것, 부끄러움이 약한 것이거든요. 자랑이 강한 것이고 기독교 신앙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것과 약한 것이 그 잘나고 못난 것을 구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한 인간이 인간다우냐 그렇지 않으냐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바로 이 조건으로 이 내용으로 찾아와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손에 희생당하시는 자리까지 내려오사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30절은 이렇게 가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어서 면류관을 얻고 천국에 가고 라는 표현이 잘못될 것은 없지만 보다 직설법적으로 예수가 구원입니다. 왜요? 이것과 같거든요. 우리 예전에 다 했는데 이제 다 잊어먹은 겁니다. 우리 연애할 때 했던 얘기인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인이 되었던 그때 아내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썼어요.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를 끝까지 하지 못한 채로 어떤 직관이 알았을 거예요.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그렇죠? 친구란 뭐였죠? 너는 나의 기쁨이야. 친구란 그런 거예요. 친구가 쓸모 있냐고 묻는 거는 굉장히 부패한 거죠. 자식은 뭐죠? 자식은 부모의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자식이 얼마나 쓸모 있냐고 따지는 건 치사해진 거죠. 그죠?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나누기로 했답니다. 친구가 되기로 했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것은 결단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이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넉넉하냐, 얼마나 고단하냐라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일 것 아닙니까? 친구가 찾아오면 술 한잔 나눌 여유가 없어서 우물물 떠다 손가락 두 번 휘젓고 나눠 먹어도 그 안이 기쁘겠냐, 이태백의 시로 기억하고 있는데 많이 좀 고쳐졌죠? 이태박인가?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말이 왜 가능할까요? 왜 가능할까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서두에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친구의 가치는 그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관계를 떠난 신뢰의 관계에 있습니다. 만나면 기쁘고 헤어지기 섭섭한 그를 보는 것만으로 다른 모든 것을 손해보아도 괜찮은 그게 우정이지요. 그걸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용으로 하여 나누게 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갖는 우리의 크기, 우리의 존재의 복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을 이기.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하여 친구를 파는 것이죠. 친구를 잡아다가 간도 팔아먹고 신장도 팔아먹고 각막도 팔아먹고 얘가 좀 무서워졌는데 알든 모르든 기독교 신앙에 제대로 된 그 실력을 사실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끝없이 자기의 신자된 현실을 불평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기 바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은 세상은 여러분의 벗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도 그리고 물론 보상의 주인도 경배의 대상도 아닙니다.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부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요 복된 일입니다.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고급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신실함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구원하신 아까 우리 본 그의 피로 허락한 구속에서 드러나듯이 거룩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십시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같이 고침을 받았으나 돌아와 감사한 자만 감사했기 때문에 라고 꼭 조건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 안에서 발견한 것, 확인한 것, 그것이 구원이랍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감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열어놓으심에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랍니다. 그 복된 구원을 사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이기 바랍니다. 세상에 지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멋지게, 놀랍게, 늠름하게 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우리를 그 믿음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편을 드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히 하지 말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를 믿는 기쁨과 그 감격으로 그 고급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줄 큰 소리로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